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후서의 전체 주제와 그 핵심되는 내용이 다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절부터 7절에 이르는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 사역을 잇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제사장 직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네, 오늘 8절에서 11절도 결국 그 내용의 연속이라고 봐서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러나 조금 그 표현은 다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9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하반절에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8절에 있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고난이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당한 환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한 환란을 왜 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환란을 왜 당했느냐? 궁극적으로는 이 환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확인한 것은 두 개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일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장하신다는 이 두 가지가 핵심되는 결론인데요, 이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하는 이 내용이 앞에 있었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던 것 같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제사장 직분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심한 고생이었고, 그래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던 아주 처절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왜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너희만 없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식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주기 위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셈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이런 그 간증을 많이 들으시고 혹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한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심을 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별일이 없다가 어느 해부터인가, 올해부터는 좀 본때 있게 예수를 믿자라고 작정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나가기 시작했더니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여태껏 멀쩡하던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고 어려워진 경험을 주변에서나 혹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정말 주를 본받아 살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실제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서 남을 가서 위로할 수도 없고 나눠줄 어떤 것도 여러분 속에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는 그 믿는 가문입니다. 저희 그 할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그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 쳐놓고 잘 살지 않았던 사람이 없다 그러지만 잘 살지 않았으면 피난 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방 60리가 우리 땅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태어나서 결혼하셔서 평양 나가실 때까지 그 우리 집 땅 아닌 것을 밟은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거기 이제 교회가 하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교회 몽땅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물주 되시지 않았겠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작은 댁을 또 두셨대요. 능력이 많으셔서. 그런데도 어떻게 장로가 됐겠어요? 아니 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또 그만두라 그러셨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하셨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목사가 그 돈 되는 장로님한테 꼼짝 못하는 걸 보고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그런데 아들이 목사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반응을 뭐라고 하셨냐, 야 나 이북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우여곡절은 또 뭐 많습니다. 그냥 구곡양장이죠. 뭐 어려웠어요. 저희 외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쪽에서는 위로도 목사, 아래도 또 목사 된다니까 샌드위치는 보통 가운데가 고기인데 그러면 양쪽으로 치인꼴이 돼갖고, 야 내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한데 너까지 이러기냐, 브루터스 너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목사한다고 받은 그 어려움과 가정 안에서의 그 긴장 상태 이런 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신학을 했죠.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저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저희 부모님도 어렵게 되고 제 동생들까지 어렵게 되었고 모든 집안이 어렵고 가세가 기울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 넋두리가, 야 네가 지금쯤 직장을 다녔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사 된 걸, 야 목사하길 잘했다 하는 최소한의 답을 재작년에 하셨어요. 이 뭐 참 그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을, 그러니까 목사 하나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 제 동생, 제 아내, 저희 자식, 뭐 또 사돈의 팔촌 친구, 뭐 하여튼 주변을 몽땅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함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아직도 보통 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 말이 주는 그 무게와 그 깊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끔 그 설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거기까지는 알 리가 없는데 왜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가, 내지는 왜 남자들이 술집에 가는가를 어떻게 그렇게 아는가? 해보셨는가? 해보지 않았죠. 어떻게 다 해보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아는가? 알지요. 가고 싶걸랑요, 저도. 갈 수가 없죠. 가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안 겪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슬플 때 외국 노래 부르면 그건 아직 덜 슬픈 거예요. 정말 슬프면 우리나라 사람은 배호 노래를 불러야 진짜 슬픈 겁니다. 삼각지 로타리를 걸어야 구구절절히 그 슬픔이 정말 이게 내 것인 것이 나오지, 아직 영어 나부랭이 씨부리고 이럴, 뭐 기타 들고 이럴려면 아직은 옷에 비가 젖은 것이지 이 뼛속이 춥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걸 겪지 않고서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를 알 수 없을 때 뭐라고 위로하며 무엇을 먹이며 무슨 도움이 있느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 준비되는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려야지. 그래서 목사가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목사를 그토록 돕겠냐 이겁니다. 이걸 놓치면 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아시아에서 심한 고생을 해서 정말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너희를 위해서 받은 고생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서 그 원하고 계시는 것을 나와 함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부지깽이 같이 쓰였다는 뜻도 아니고 쓸모없다는 것도 아니고 혹은 그 일에 부름을 받아서 고생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양쪽을 다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길래 하나님이 기어코 베풀시려는 위로와 사랑을, 진리를, 생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그릇, 얼마나 깊은 속이 필요해서 그토록 이젠 죽었구나 하는 자리까지 준비를 시켜야 했으며,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갖고 가시면 되는데 직접 안 갖고 가시고 왜? 꼭 여기 식으로 하면 바울이 아니고서는 나도 일 안 한다라고 하시는가 말이에요. 양면성을 아시겠죠? 우리 사역의 중요함과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일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거는 아프고 힘든 걸로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쪽에다 베풀려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이면 허리가 휘겠냐 이거예요. 갖고 가려는 은혜의 보따리가 얼마나 큰지 깔려서 죽을 만큼 되게 많은 걸 우리한테 다 지우시더라 이거예요. 진 짐이 무겁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위로와 주시려는 복의 크기를 생각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뢰하거나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라 하는 하나의 결론을 그가 얻어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보시죠. 똑같은 의미가 여기 이렇게 하나 또 소개된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렵다고 해서 고난을 물리치고 편한 대로만 가는 것이 우리가 취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서면 하나님도 서기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또 이 은혜를 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힘써 살아야겠고 애써야겠고 헌신하고 희생해야겠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보는 것과 방불한 내용입니다. 그건 또한 조금 또 다른 국면으로는 같은 핵심을 가지면서도 조금 다른 국면으로는 이렇게도 나갑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린 주의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무엇 때문에 나오냐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 정신을 가지는 일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에 너무 강조점을 둬서 나 없으면 너희가 은혜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저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는 대상이 없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는 대상이 없다면 나의 존재 가치는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의미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에도 분명히 하나의 내용을 확인해야겠고 나의 존재 가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생겨난다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신의 겸손을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말아야 되는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삽니다. 나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자요, 하나님만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만 의뢰한다 하는 말 속에는 결국 신앙이란 결국 이 환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큰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능력화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능력을 가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지 능력과 은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그 안에 든 보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충성을 한다는 것은 그 보배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지 질그릇이 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야 되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는 사도 바울에 대한 큰 의심거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고 하는데 왜 질그릇일까 이겁니다. 왜 질그릇일까? 왜 눈이 작을까? 눈 크고 총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썼어야 하는 데는 깊은 뜻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놔둔 채로 보배를 그 안에 주시지 질그릇을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치장하시지 않더라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왜?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8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일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된 것 같이 우리 모든 신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그 첫 번째 주자로 앞세워놓고 우리 그 뒤를 잇는 모든 신자에게 맡겨진 제사장 직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질그릇인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큰 능력은 질그릇에 있지 않고 그 보배 대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가치도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가 보배로 화하는 것은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당해서 죽어가는데 나타나는 것은 생명이더라 말이에요.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요. 요즘 한국 사회에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 중에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미 겪고 계시는데 이 어려움이 뭐 어려움 겪는 게 무슨 축하할 일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보자면 어떤 어려움도 신자에게는 그 어려움이 생명을 창출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의 튼튼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요.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창고가 되며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는 크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애에 우연이나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겁니다. 계속 환난을 당하고 계속 좌절을 당하고 계속 핍박을 당하는데 속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며 내가 당한 고난이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생명이 전달되고 위로가 전달되고 십자가의 기적이 열매 맺는 것을 실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십자가의 길을 사용하시지 다른 방법은 즐겨 사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을 지진이나 벼락이나 뭐 하늘에서부터의 음성이나 이런 건 별로 안 쓰시고 거의 안 쓰시고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기꺼이 쓰시는데 이 길에 동참한 자들이 처음에는 고통밖에 생각지 않지만 그것이 맺는 결실을 보면 한 알에 썩는 밀알이 과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기꺼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같은 원리들이에요. 이게 고린도 후서 전체 내용이라 말이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한 자인 것이 증명이 되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보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 이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으로 가보실까요?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올소이다 아버지요.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그렇죠? 지혜로운 자가 이 일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요 그 사람의 능력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어린아이와 어리석은 자를 들어쓰겠습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나타내셔서 분명히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려고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받게 하려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남의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남이 봉착하고 있는 위기를 구출하겠습니까? 하나님 외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조그만 인간 사회에서나 통하는 몇 가지 재주를 가지고 누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결국 영혼의 문제예요. 영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가 더 힘있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복을 허락하시지 않고 지식을 허락하시지 않고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더 붙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처한 모든 것에서 헤쳐나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과인 것을 증언케 하시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봅시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랍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살이를 잠깐만 되돌아봐도 이 말이 진리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편안할 때 쓸만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편안하면 욕심의 날개를 펼 뿐입니다. 편안하면 망상에 젖어드는 법입니다. 어려워야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생각하고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좋아진다고요? 약한 데서 좋아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게 어느 때라고요? 어려워져 봐야만요. 어려워져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즐겨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야 난 너만 대학 들어간다면 어느 대학이건 내가 묻지 않겠다. 대학에만 들어간다면 나는 뭐든지 다 하겠다. 뭐든지 다 하겠다. 그렇죠? 에, 대학만 들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다라고 돌아오는 게 어느 때죠? 세상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뿐입니다. 어디서 배우죠? 환난과 고통 속에서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을 손에 잡고 있을 때는 우리 눈이 멀지요. 우리가 남에게 잘난 척하고 말도 안 되는 충고를 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뭘 모를 때죠. 난 왜 부부가 싸우는지 알 수가 없어. 결혼을 해봐시야 알죠. 해보세요. 왜 결혼식 날 남자는 까만 옷을 입고 여자는 하얀 옷을 입죠? 그게 상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웃을 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부부란 전생의 왼수가 업으로 만난 것 아닙니까? 싸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시 하셔야죠. 당연시 하셔야죠. 그릇 떨어뜨려서 깨졌는데 야 넌 그래 내가 그거 떨어뜨렸다고 깨지냐? 그래요? 그릇 보고? 떨어뜨린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깨진 그릇 보고 야 그 정도 갖고 너 그래 성질을 못 참고 깨지냐? 그래? 안 그럽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감수하죠. 인생이 무엇인지 보셔야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보셔야죠. 우린 신앙생활을 너무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보고 어디를 가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만 증명하면서 살라고요. 13장입니다.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못 박히셨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입장을 취하셔서 약한 처지를 감수하셔서 죽으시는 자리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방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한 모범으로 제사장 직분의 가장 모델로서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생을 보내셨죠.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게 약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강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린 약한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약하다고요? 세상적 조건으로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린 돈으로나 지식으로나 능력으로나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과 진리와 복에 대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에게 넘쳐나도록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오늘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는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후서의 대주제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현실 삶을 제대로 조명해야 될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의 미련이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하는 왕 같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약할 그때 곧 강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자 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 때문에 충성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그 일에 동참시킨 이유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영혼들을 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없이 겸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충성을 약속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주심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열매 맺히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부름받아 충성되게 살아 주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인생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